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설립된 지 고작 3년 된 스타트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올해 만들어낸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가 테슬라, 피겨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표 기업들이 만든 물량을 전부 합친 것보다 무려 50배나 많다면, 믿어지시나요?
와, 50배면 진짜 엄청난 숫자네요. 보통 이런 성취라면 모든 기술 잡지 일면을 장식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중국의 로봇 제조 공장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물량이 많다, 뭐 생산량이 엄청나다, 이런 숫자로 포장하기엔 훨씬 더 기이하고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언론에서 막 쏟아내는 화려한 헤드라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생존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몇 대를 만들었다 이런 결과값만 보고 있지만요.
네, 그렇죠. 그 기계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팔리고 있는지, 진짜 현장에서 사람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거대한 실험실의 마네킹으로 서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한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방대한 분량의 최신 산업 보고서를 직접 뜯어보실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기술 변화의 진짜 속내는 누구보다 깊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실 테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2026년 중국 로봇 산업, 그중에서도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시장을 분석한 최신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중국이 물량 공세를 한다, 이런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압도적인 출하량 이면에 숨겨진 독점의 실체, 그리고 서로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을 취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새 기업의 흥망성쇠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수많은 숫자들 속에 가려진 환상과 진실도 낱낱이 해부해 봐야겠죠. 일단 물량 공세의 주인공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아지봇이라는 회사입니다. 도대체 1년에 몇 대를 찍어냈길래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영국 시장조사기관 옴디아가 발표한 2025년 결산 데이터를 보면요. 아지봇의 휴머노이드 연간 출하량은 무려 5,188대입니다.
와, 5천대요? 단일 기업 하나가요?
네, 이 단일 기업 하나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물량의 3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규어 AI 같은 미국 최고 기업들의 출하량은 다 합쳐도 150대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150대 대 5천대면 비교조차 안 되네요.
심지어 테슬라는 아직 외부 판매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사내 공장에서 자체 테스트만 하는 단계죠. 그런데 아지봇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통산 1만 대 하선, 그러니까 조립 라인에서 1만 대의 로봇을 완성해냈다는 기록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놀라운데요. 아무리 중국의 제조업 강자라지만, 이건 일반 스마트폰 조립이 아니잖아요. 수백 개의 정밀 모터랑 센서가 들어가는 휴머노이드인데, 설립 3년 차 신생 기업이 도대체 무슨 수로 이런 마법 같은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BOM 하락 곡선입니다.
BOM, 그러니까 원자재나 부품 총원가를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원가를 뜻하는데요. 아지봇은 양산의 세 가지 문턱이라고 불리는 200대, 1000대, 그리고 5000대 생산을 차례로 돌파하면서 부품 단가를 말 그대로 확 꺾어버렸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국 전역에 이미 더대하게 깔려 있는 전기차 공급망을 로봇 산업에 그대로 이식한 거예요.
아, 전기차 공급망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기차는 본질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고성능 배터리, 주변을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 그리고 정밀하게 동력을 제어하는 전기 모터가 필수적이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부품이 겹치네요.
중국은 이미 지난 10년간 전기차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이 부품들을 찍어내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해놨고, 심지어 지금은 그게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아도는 부품을 쓴다는 거군요.
맞아요. 아지봇은 이 남아도는 전기차 부품과 제조 라인을 로봇용으로 살짝 비틀어서 가져다 쓴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깔려있는 고속도로에 로봇이라는 차를 얹은 셈이죠.
아, 그래서 초기 비용을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의 배경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화웨이 부총재 출신이 자본을 끌어오고 화웨이에서 천재 소년으로 불리던 인물이죠. 펑즈 후이가 기술을 총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웨이 출신들이 뭉친 거죠.
근데 이 천재 소년이 로봇을 설계하는 방식이 기존 로봇 공학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펑즈후이가 로봇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완성된 기계장치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로봇을 바퀴 달린 컴퓨터, 더 정확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접근했어요.
플랫폼이요? 하드웨어를 오픈소스로 풀었다는 그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사양을 오픈소스로 풀어서 외부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로봇손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각 센서를 마음대로 얹을 수 있게 만들었죠.
와, 대단하네요.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G1이라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얹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운영체제를 깔아버렸거든요.
아, 이거 들으니까 약간 스마트폰 초창기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풀어서 생태계 전체를 장악했던 그 방식이 떠오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생태계 전략이죠.
혹은 그 옛날 용산 전자상가에서 우리가 메인보드에다가 원하는 그래픽 카드랑 램 꽂아 쓰던 조립식 PC 같기도 하고요. 단순히 기능이 지연된 깡통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앱 깔듯이 로봇에 필요한 기능을 얹어 쓸 수 있는 판 자체를 만들어버린 거군요.
네. 거기에 텐센트, 징동, BYD 같은 거대 산업 자본들이 누적 3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700억 원을 투자하며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와, 5,700억 원이요? 물류회사랑 자동차 회사가 주주라니 든든하겠네요.
그렇죠. 물류회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주주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이 로봇들을 가져다 테스트할 거대한 공장과 확실한 수요처를 아예 데리고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야, 이거 뭐 물량도 1등, 생태계도 1등, 돈도 넘쳐나고. 여기까지 들으면 아지봇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매출이 10억 위안을 돌파했다는 화려한 수치 이면에 이 회사가 실제로 순이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이 공장으로 출하된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기체들의 상당수는 생산 라인에 완전히 투입된 고정 수요가 아니에요. 현장 검증, 즉 POC를 위한 테스트용 물량이라는 거죠.
아, 개념 증명 단계요? 그냥 시범 구역에서 돌려보는 거군요?
네. 대기업 공정의 한 구석에 마련된 시범 구역에서 이 로봇이 진짜 우리 공정에 맞는지, 안전한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출하량 숫자는 엄청나지만 그게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로 안착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네요. 아지보처럼 물량 공세를 펼쳐도 정작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 의문이라면 도대체 이 바닥에서 진짜 흑자를 내는 회사가 있긴 한 걸까요?
네. 유일하게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수익성을 증명하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니트리라는 기업입니다.
아, 유니트리.
2016년에 자본금 단돈 1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900만 원 정도로 시작한 이 회사는 2025년 기준 매출 17억 위안을 달성했습니다.
와, 1,9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7억 위안이요? 성장세가 미쳤네요.
더 놀라운 건 매출 총익률이 무려 60%를 넘는다는 점이에요. 하드웨어 제조 산업에서는 애플 같은 독점적 위치의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경이로운 이익률이죠.
세상에, 제조업에서 이익률 60%요? 유니트리 하면 그 원래 춘절 갈라쇼에서 단체로 춤추던 사족보행 로봇? 이른바 로봇개로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전 세계 로봇 업계를 진짜 공황 상태에 빠뜨린 건 2025년 2월의 일입니다. 단돈 9.9만 위안, 하나로 약 1,870만 원짜리 중형 휴머노이드 G1을 세상에 내놓았죠. 잠깐, 저 여기서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떤 점이요?
기존 산업용 로봇 팔 하나만 사려고 해도 수천만 원,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두 발로 걷고 두 팔을 쓰는 휴머노이드가 중고 자동차보다 싸다고요? 이렇게 싸면 그냥 플라스틱 기어로 대충 만든 장난감이거나 전시장 마네킹 수준 아닌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유니티는 단순히 질 나쁜 저가 부품을 조립해서 가격을 후려친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진짜 무기는 핵심 부품의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밀 모터, 그리고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 강한 힘을 내게 해주는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을요,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부품을 자체 제작해버렸군요.
네. 유통 마진과 부품 마진을 내부에서 전부 흡수해버리니까 극한의 원가 통제가 가능한 거죠. G1 모델은 체구는 작지만 자유도가 최대 43개에 달합니다.
자유도가 43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과 범위를 로봇에 구현한 것이 자유도인데요. 43개라는 건 단순히 팔다리를 굽히는 수준을 넘어서 발목을 비틀거나 허리를 유연하게 돌리는 등 인간에 매우 가까운 복잡하고 미세한 움직임을 거의 다 흉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박이네요. 1800만 원대에 그런 관절 움직임이 가능하다고요?
네, 이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의 정밀한 하드웨어를 내놓은 건 기술적으로 정말 엄청난 성취죠.
아, 그래서 그 파격적인 가격표를 달고 전 세계 대학교랑 연구소에 로봇을 쫙 깔아버린 거군요. 연구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로봇 제어 기술을 매일 테스트해야 하는데 수억 원짜리 기치를 사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한정적이니까요.
근데 1800만 원대라면 연구비로 충분히 10대, 20대씩 확 사들일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유니트리가 노린 거대한 판입니다. 전 세계 엘리트 연구원들이 지원을 사서 온갖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유니트리는 이 방대한 실가동 데이터를 쏙 흡수해서 자신들의 제어 소프트웨어를 다시 고도화하는 거죠.
와, 공짜로 데이터 수집을 하는 셈이네요.
게다가 한번 지원으로 연구 환경과 코드를 세팅해 놓은 연구실은 나중에 다른 회사의 비싼 로봇으로 갈아타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전형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 즉 잠금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한번 쓰면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중국 과창판 상장 심사를 단 73일 만에 통과했고요. 글로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자사의 차세대 칩셋인 젠슨 토어를 탑재할 공식 레퍼런스 하드웨어로 이 유니트리 로봇을 꼽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택까지 받았다니 뭐 기술력과 가성비 결합은 정말 완벽해 보이네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눈부신 성공 이면에 간과할 수 없는 팩트 두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걸 보셨나요?
하나는 지정학적 이슈고 다른 하나는 이 로봇들이 실제로 어디서 쓰이고 있냐는 겁니다.
아, 핵심을 짚으셨네요. 원문에 명시된 사실관계만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과 의회 일각에서 유니트리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 일부가 중국 인민 해방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 그런 안보 관련 의혹이 있군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을 전면 통제하려는 가드 액트 같은 법안이 실제로 발의되어서 논의 중이죠. 한쪽에서는 미국 최고 기업 엔비디아가 핵심 파트너로 삼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입 금지가 논의되는 모순적이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떠나서 어쨌든 법안이 발의된 건 팩트니까 지켜봐야 할 문제네요. 그럼 두 번째 팩트는 뭔가요?
둘째로 더 뼈아픈 현실은 유니트리 본인들이 제출한 투자 설명서에 명시된 수치입니다. 이들이 판매한 전체 물량의 73.6%가 산업 현장이 아니라 대학교 연구 및 교육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아, 그게 진짜 핵심적인 맹점이네요. 가격을 10분의 1로 파괴하고 이익률 60%를 달성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지만 정작 그 로봇들은 공장 생산 라인에서 무거운 철판을 나르거나 나사를 조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실에서 학생들 코딩 테스트 당하거나 기껏해야 행사장 입구에서 사람들한테 손이나 흔들어주고 있다는 거니까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고 보기엔 아직 너무 멀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드웨어의 원가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저렴한 하드웨어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실제 노동 환경에서 비즈니스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방증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추리 논리를 다음 단계로 딱 연결해보죠. 아지봇은 플랫폼 생태계로 물량을 장악했지만 흑자가 불투명하고 유니트리는 돈을 긁어 모으고 있지만 공장 노동을 대체하지 못하고 연구실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상황이죠.
그렇다면 진짜 험악한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땀 흘리며 사람 대신 일하고 있는 로봇은 진짜 없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세 번째 기업, 우비테크입니다.
아, 우비테크.
네, 우비테크의 전략은 앞선 두 회사와 180도 다릅니다. 이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나 단가를 확 후려치는 다성비 경쟁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둘 다 포기했다고요? 그럼 뭘 선택한 거죠?
대신 자동차 제조 공장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복잡하고 타협이 불가능한 현장에 철저히 맞춤화된 초고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하나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죠. 주력 모델인 워커 S2의 가격은 29.9만 위안입니다. 유니트리 지원보다 딱 3배 비쌉니다.
와, 3배나요?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인데요. 아까 제가 아지봇이나 유니트리를 대중적인 조립식 PC에 비유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비테크는 특정 기업의 시스템 환경에 완벽하게 세팅돼서 납품되는 거대한 엔터프라이즈 메인프레임 서버를 구축하는 셈이군요.
와,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딱 맞습니다.
비싼 만큼 그 험악한 현장에서 밥값, 아니 로봇이니까 전기세 값은 제대로 해야 할 텐데요.
당연하죠. 하드웨어 스펙부터 교육용 로봇과는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이들은 지리자동차나 BYD에 튼 거대 자동차 공장 라인에 투입됐는데요.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든 42도의 고온, 온갖 화학가스와 불꽃이 막 튀는 환경에서 24시간 연속으로 가동되는 혹독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42도에서 24시간이요? 와...
게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람이 충전 코드를 꽂아주는 게 아니라 로봇 스스로 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걸어가서 3분 만에 새 배터리로 확 갈아 끼우고 다시 라인으로 알아서 복귀합니다.
약간 SF 영화 같네요.
그리고 자동차 조립을 위해 1mm 이하의 오차로 정밀 조작이 가능한 영재손 기술까지 적용했죠.
저는 이 회사의 기술 중에서도 수십 대의 로봇을 공장 전체 시스템과 하나로 엮어버리는 브레인넷 아키텍처가 제일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핵심 경쟁력이죠.
클라우드에 있는 슈퍼 대뇌가 공장 전체의 조립 스케줄과 동선을 쫙 짜서 지시를 내리면 현장에 있는 개별 로봇의 지능형 손해가 그걸 딱 받아서 즉각적인 반사신경이나 손가락 움직임으로 변환한다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보셨네요.
이건 뭐 그냥 로봇이라는 쉣덩어리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노동력 네트워크 자체를 통째로 납품하는 비즈니스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들은 기존 공장의 무인지게차나 생산관리 시스템과 5G 네트워크로 완전히 연동되거든요. 이런 철저한 맞춤형 고성능 전략 덕분에 BYD, 지리자동차, FAW그룹 등 중국 굴지의 자동차 제조사들로부터 이미 8억 위안, 우리 돈 약 1,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드디어 산업 현장을 장악한 진짜 로봇이 등장한 것 같아서 뭔가 속이 다 시원한데요. 그런데 그 항상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잖아요. 우비테크 역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숨기고 있다고요?
네, 우비테크의 재무제표를 보면 전형적인 고매출 고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고객사의 공장 라인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로봇을 납품할 때마다 그 라인에 맞춰서 센서와 동선, 알고리즘을 일일이 새로 커스터마이징해야 하거든요.
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하는군요.
네,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서 무한 복제하는 유니트리랑은 다르게 건건이 막대한 연구개발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연구개발비가 전체 매출의 25%를 훌쩍 넘겨요. 그 결과 우비테크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무려 50억 위안, 하나로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1조 원의 적자요. 유니트리가 이익률 60% 자랑하면서 돈 쓸어 담는 거랑은 완전 극과 극이네요. 그 엄청난 적자를 메우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 할 텐데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비테크가 마주한 최대 딜레마입니다. 현재 이들이 받은 8억 위안의 수주는 아직 전체 생산 라인을 무인화하는 전면 도입 단계가 아니에요. 초기 납품과 대규모 POC, 즉 현장 검증 성격이 강하거든요.
결국 여기도 검증 단계군요.
맞습니다. 이 수십, 수백 대의 테스트 로봇들이 완벽하게 검증을 마치고 고객사가 수천 대 단위로 상업 가동을 시작해야만 비로소 양산 단가가 떨어지고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죠. 우비테크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회사의 현금 창고가 말라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본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2026년 중국 로봇 산업을 주도하는 세 마리 용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픈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서 압도적인 물량을 찍어내는 아지봇, 그리고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어서 가격을 확 후려치고 대학 연구실을 싹쓸이한 흑자의 유니트리, 마지막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버티며 가장 험악한 자동차 공장의 맞춤형 노동력을 구축하고 있는 우비테크까지.
네, 정말 새 회사의 생존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이 새 회사의 행보를 쫙 듣고 나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의문이 딱 드실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이 수만 대의 로봇이 공장으로 밀려와서 우리 일자리를 전부 대체할 것 같은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청취자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우리는 수만 대라는 화려한 생산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원문 자료에서도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착시 현상이요?
네. 조립 라인에서 로봇이 만들어졌다는 하선, 그것이 고객에게 전달되었다는 교부, 그리고 실제 공장에서 사람 대신 유의미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상업적 실가동,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분석했던 유니트리의 사례만 봐도 그게 명확해지네요. 전 세계 물량을 다 합쳐서 만 대, 2만 대가 넘게 풀렸다고 해도요. 70% 이상이 대학교 연구실에 있거나 행사장에 서 있다면 실제로 24시간 공장 라인에서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며 일하는 기체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아직 수백 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수억 위안 규모의 수주가는 것도 사실 한 번에 돈을 쫙 내고 로봇을 몽땅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들여오거나 테스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가이드라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뉴스의 제목만 보고 믿으면 안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론 중국이 거대한 내수 자본과 전기차 공급망을 영리하게 활용해서 하드웨어 양산과 극탄의 원가 절감이라는 임계점을 세계 최초로 돌파한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술적 성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하드웨어를 얼마나 싸게, 얼마나 빨리 찍어내느냐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결국 최종 목적지는 비용 대비 효율이겠네요.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라인에 세우는 것보다 그 로봇을 사서 전기 꽂고 돌리는 것이 경영자 입장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고장도 덜 난다는 걸 진짜 현장에서 증명해야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6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이 대규모 양산 기체들이 진짜 비즈니스적 가치를 입증하면서 흑자로 생존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기술의 혁신이 상업적 성공으로 치환되는 과정은 이제 막 총성이 울린 길고 고통스러운 마라톤이에요.
긴 마라톤의 시작이군요.
그렇기에 우리는 로봇 시대가 강장 내일 도래했다는 지나친 낙관론에 취해서도 안 되지만요. 반대로 중국 로봇은 다 거품일 뿐이라는 근거 없는 비관론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2026년 로봇 산업의 최전선에서 각기 다른 무기로 싸우고 있는 세 기업의 전략을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단순히 출하량 1등, 뭐 매출 1등 이런 과장된 숫자 뒤에 숨겨진 아직은 기인하긴 현장 검증 단계라는 뼈아픈 상업화의 현실까지 쭉 짚어보았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쏟아지는 기술 뉴스의 매끄러운 표면 아래 감춰진 복잡한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맑고 날카로운 시야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파도를 제대로 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약간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수천, 수만 대의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대부분 통제된 환경이 있죠.
맞습니다. 대학교의 깨끗한 실험실, 바닥에 선이 반듯하게 그어져 있는 완벽하게 통제된 대기업 자동차 공장, 혹은 사람들의 동선이 정해진 친절한 박람회장에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온도도, 습도도, 조명도 일정한 그 온실 같은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첫 학습 데이터를 아주 평화롭게 쌓아가고 있죠. 거기는 변수가 통제 가능한 아주 쾌적한 세계입니다.
네,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봇들이 상업화를 마치고 그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는 순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무질서로 꽉 찬 우리들의 진짜 일상, 그러니까 신호등이 고장난 빗속의 길거리나 퇴근 후 엉망진창이 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로봇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혼란스럽네요.
누군가 바닥에 미끄러운 커피를 엎질러 놓았고, 강아지가 갑자기 막 짖으면서 달려들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장난감을 던지는 그 혼돈의 거실 한가운데서 말이죠. 수백억 원을 들여 학습한 이들의 인공지능은 그 무질서를 과연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진짜 어려운 테스트가 되겠네요.
어쩌면 진정한 기술의 혁신은 먼지 하나 없는 공장의 쾌적한 조립 라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거실에서 그 예측 불가능한 일상을 견뎌내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똑똑하지만 아직은 혼돈을 모르는 로봇들을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더 예리하고 더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